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시편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악한 자가 교만하여 가련한 자를 심히 압박하오니 그들이 자기가 배분궤에 빠지게 하소서. 악인은 그의 마음의 욕심을 자랑하며 탐욕을 부리는 자는 여호와를 배반하여 멸시하나이다.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그의 길은 언제든지 견고하고 주의 심판은 높아서 그에게 미치지 못하오니 그는 그의 모든 대적들을 멸시하며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나는 흔들리지 아니하며 대대로 환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다. 그의 입에는 저주와 거짓과 포악이 충만하며 그의 혀 밑에는 잔해와 죄악이 있나이다. 그가 마을 구석진 곳에 앉으며 그 은밀한 곳에서 무지한 자를 죽이며 그의 눈은 가련한 자를 엿보나이다. 사자가 자기의 굴에 엎드림같이 그가 은밀한 곳에 엎드려 가련한 자를 잡으려고 기다리며 자기 그물을 끌어당겨 가련한 자를 잡나이다. 그가 그 굴에 엎드리니 그의 포악으로 말미암아 가련한 자들이 넘어지나이다. 그가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잊으셨고 그의 얼굴을 가리셨으니 영원히 보지 아니하시리라 하나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드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어찌하여 악인이 하나님을 멸시하여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주는 감찰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까?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의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주는 벌써부터 그와를 도우시는 이니이다. 악인의 팔을 꺾으소서. 악한 자의 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찾으소서. 여호와께서는 영원 무궁하시도록 왕이시니 이방 나라들이 주의 땅에서 멸망하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에 속한 자가 다시는 위협하지 못하게 하시리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신앙인으로 살아가며 매 순간 질문하는 것이 있다면 내가 크리스천으로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입니다. 다양한 상황 속에서 많은 사람들과 만나서 대화를 나누다 보면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이 맞는가라는 질문을 자꾸 하게 됩니다. 특히 우리가 섬겨야 할 또한 함께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이 극단적으로 자신의 유익과 만족을 구하며 살아가는 삶을 자신의 삶과 비교해 보면 내가 이렇게 살다 세상 가운데서 뒤처지고 고립될 것 같은 마음에 바보같이 모든 것을 모두 잃고 살아가는 것인 것 아닌가 싶은 걱정과 조바심이 들 때가 있습니다. 최근에 백신의 시 가속화되면서 정말로 뉴노멀이 코앞에 와 있습니다. 팬데믹이 선포가 되어지고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큰 변화가 있었다면 그것은 신앙생활이었습니다. 신앙생활의 중심을 차지하는 예배는 완전히 다른 패러다임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비대면에서 집에서 온라인으로 철저하게 홀로 또는 부부가 가족이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는 공간에 구애받지 않는 예배 환경을 누리게 된 것이죠. 어찌 보면 팬데믹은 누구도 신경 쓰지 않고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를 누릴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내가 교회에 와서 찬양을 부르는 것이 조금 쑥스러웠다면 집에서 화면 앞에 앉아서 더욱더 큰 소리로 찬양하고 기도하며 누구도 신경 쓰지 않고 집중해서 예배 드릴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 가기 위해 준비하는 시간, 오고 가는 시간이 절약되니 더 깊이 성경을 많이 읽고 묵상하며 또한 하나님에게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팬데믹의 시간이었습니다. 깊은 영성의 세계를 경험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안타깝게도 정말 소수 일부의 사람들에게만 그 혜택이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신기하다라고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신앙의 하향 평준화입니다. 되게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기준을 사람에게 두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상하죠. 성경이 기준이 되어야 되는데 보이는 사람과 현상이 기준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 그럼 적어도 제 생각에 신앙생활을 좀 잘하는 사람들이 신앙의 평준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신앙의 진보를 이루기 위해서는 신앙생활을 좀 잘하는 사람이 그 기준이 되어야 할 것 같은데, 그러지 않고 신앙생활을 못하는 사람과 그 사람을 기준 삼아서 나는 누구보다 낫지라는 자기의 위로를 참 많이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했어요. 그럼 회개 기도를 하는 것이 마땅한데,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인데, 누구는 예배 안 드린다더라, 그래도 나는 오늘 예배 틀어놨잖아 라는 자기 위로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믿음의 레벨이 계속 하방을 향해서 내려갑니다. 신앙생활을 잘 못하는 사람과 하향평준화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팬데믹은 우리의 신앙의 진보를 이룰 수 있는 기회이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우리의 연약함을 한없이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이제는 다시 돌아가야, 회복해야 될 때가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주일을 지키는 건 안식일의 정신을 이제 우리가 거기서 주일을 지키는데, 하나님께서 창조 후에 쉬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쉬라고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5장 15절 말씀을 통하여서 그날에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며 예배하는 일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이사야 58장 13절 말씀을 통하여서 내 길로 행하지 않고 너의 오락을 구하지 말고 사사로운 말을 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하여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주의 날에 예배 후에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진 것처럼 그런 삶을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분과 친밀함을 누리며 강한 믿음을 가지고 절망하지 않는 인생을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 주일은 사람들에게 있어 그냥 시간 반 예배 드리는 날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공간의 자유까지 더해지니 캠핑을 가고 여행을 가고 샤핑을 가고 나를 위한 시간으로 가득 채우는 것이죠. 그날의 시간 반 예배 드리면 나는 만족스럽고 하나님은 만족하시겠지라고 하시는데 슬퍼하십니다. 여러분, 이런 이상한 문화가 점점 더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믿음을 바닥으로 끌어내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욱이 우리가 그렇게 행하는 이유가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즐기며 살아가니, 또한 우리 주변에 있는 신앙인들이 그렇게 살아가니 나도 그런 삶을 살아볼까? 이거 괜찮네, 이거 좋네, 그러면서 당연하게 그렇게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적인 것인가를 묻기 전에 사람들이 좋다하고 주변 사람들이 그리 행하니 모두 괜찮을 거야 라는 안도감으로 그렇게 이상한 신앙생활을 이어가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세대를 따르지 말라. 여러분, 이런 풍조가 가득한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가 크리스천으로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까요? 이 세대를 따르지 않는 삶 쉽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인이 여러분 그런 삶을 살았던 것 같아요. 말씀의 가치를 두고 다 마음을 다해서 세상의 삶의 방식을 거부하며 역행하며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복주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를 매일 체험하며 세상 가운데에서 승승장구해야 되는데 늘 그렇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모든 것이 순조로우면 좋을 텐데 광야를 걷는 이스라엘의 백성들처럼 삶 속의 생활의 문제, 또한 관계의 문제, 질병의 문제, 여러 가지의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나의 삶의 방식을 계속적으로 압박합니다. 그러니 자연스레 하나님께서 멀리 있는 것처럼 느껴지고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안 계신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시인이 1절에서 그것을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여러분, 만약 우리가 이런 상황 가운데 있다면 어떤 결정을 하고 살아갈 것 같으십니까? 저는 믿음이 연약하기 때문에 이 방향이 아닌가, 하나님이 진짜로 계시는가 라고 자꾸 의심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시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기가 막힌 삶의 방향성 두 가지를 알려주십니다.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의 시인에게서 우리가 배워야 될 삶의 태도는 첫 번째로 분별력입니다. 여러분, 본문을 한번 쭉 읽어보십시오. 시인은 악인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묘사합니다. 악인은 교만하고 탐욕이 마음 가운데 가득하고 절대로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 자신하고 자신에게는 환난이 없을 것이라 장담하고 입에는 저주와 거짓과 거짓이 충만하고 포악하고 무지한 자를 죽이며 가련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을 넘어지게 하는 사람입니다. 무엇보다도 악인의 특징을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4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하나님이 없다 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우리와는 다른 삶이죠. 그런데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순간순간적으로 내가 단 우리 공동체원들이 함께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저는 11살, 8살 두 딸을 키우고 있는데 아이를 키우면서 참 여러 가지 경험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루는 학교에서 이메일이 왔습니다. 8살짜리 아이가 친구들이랑 배드월드 클럽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선생님 왈 아이가 자신이 이제 클럽을 만든 주동자는 아니라고 하는데 제가 이 이야기를 듣고서 너무나 어이가 없고 이제 웃긴 거예요. 그런데 제 마음에 혹시 이 아이가 이 클럽을 만든 주동자가 아닌가 싶은 의심이 드는 거죠. 왜냐하면 제 아이가 착한 아이일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하지 말아야 되니까. 그래서 선생님한테 한번 물어보고 싶었어요. 다른 아이들은 뭐라고 하나요? 자기들이 만들었다고 하나요? 제가 이제 그날 집에 들어가서 우리 집에 배드월드 클럽 조직원이 있다고 한다. 그래서 무서워서 살 수가 없다. 그러면서 장난을 한참을 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밤에 기도해주러 들어가서 한참을 이야기했어요. 그러다가 제가 우리 딸에게 은서야 하나님이 참 슬퍼하실 것 같아. 하나님은 굿월드를 만들고 싶어 하셨거든. 그러면서 이야기를 한참 하다가 이 아이가 문득 갑자기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빠 나는 가끔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 잘 느껴지지가 않아. 그래서 내가 잘못하는 것이 아닐까. 근데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에 마음이 참 많이 아픈 거예요. 물론 그 아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순간순간 하나님을 인지하지 못하고 죄를 범하며 살아갈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코람데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매 순간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인지하고 하나님 앞에서 행하듯 살아가십니까? 저는 하나님 없이 행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시인이 그것을 우리에게 악인의 삶이다라고 이야기하며 그런 삶이 되지 않기를 여러분 간절히 소원하지 않았을까요? 그런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보며 그럴 수도 있지 나도 그런 삶을 사는 것이 괜찮겠다 생각하며 타협하기보다는 분명한 삶의 선을 그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타협하면서 믿음의 하향의 평준화를 이루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시선을 두고 살아갈 때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분별력을 더하여 주십니다. 위조 지폐를 찾기 위해서는 이 진짜 지폐를 계속 보면은 그때 가짜 지폐가 무엇인지를 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며 자신의 삶을 의인의 삶으로 또한 자신의 삶을 통하여서 악인의 삶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살아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런 삶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시간이 다 되었는데 둘째도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본문의 시인에게서 우리가 배워야 될 삶의 태도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본문을 보시면 이 시의 내용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의 모든 삶을 내어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말씀하신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구하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는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할 수 있는 행위입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이 아니고서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말도 안 되는 내용을 반복적으로 읊조릴 수 없겠죠. 제가 어제 목요 중보 기도를 인도하면서 그 안에 기도 제목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며 이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인간적으로 이 기도의 제목들을 보니까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것은 제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생각과 다르고 하나님의 능력과 나의 능력은 다르니 하나님은 모든 일을 행하시는 전지전능 하나님이시오니 이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은요,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무소부재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나아갈 때 그분은 우리의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에게 하신 약속을 기억하시고 행하십니다.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말이 이루어질 것임을 아버지는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께서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본문의 시인은요,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역사를 구합니다. 여러분, 13절의 말씀을 한번 보세요. 어찌하여 하기니 하나님을 멸시하며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주는 감찰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까. 여러분, 이런 의미예요. 하나님, 당신은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어찌하여 악인이 하나님이 없다고 이야기하며 이 땅을 감찰하지 않으신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시고 이 땅을 다스리시는 분이시오니 그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당신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신 것처럼 이 땅의 정의와 공의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품고 고생하며 때로는 핍박을 당하며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붙잡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지켜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멀리 계셔서 숨어 계신 것 같고 참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분명하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틀렸다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구하며 세상에 휩쓸리는 삶이 아니라 그분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또한 이 세상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겠죠.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하여서 이 영적인 능력을 얻게 되고 세상을 거슬러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그 능력을 소유하는 우리 초대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 크리스천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분별력을 가지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그런 하루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시편 10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또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 정말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악인이 누구인지 하나님 분별해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늘 기도하며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며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당신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위대한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